28일 강원도 강릉 경포대에 있는 아라 레이크 펜션에서 서울 대성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명이 수능을 마친 다음에 개인 체험 학습을 하기 위해서 펜션에서 밤늦게 잠을 자다가 유독 가스 질식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가스 피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원인은 가스 보일러에서 가스가 새어 나와서 잠자는 방 안에 가스가 침투하여 들어오므로 일어난 사고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16,000원짜리 가스 경보기만 달아놓았어도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의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가스 경보기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유독 가스의 침입을 미리 감지하고 경고음을 울려주므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가스 경보기는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요원 파수꾼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깨우쳐주는 파수꾼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전 BC 597년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선지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포로들 중에 있었을 때 그발 강가에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고 예언자적인 성령의 은사와 여호와의 권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후 그는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예언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로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파수꾼의 의무를 또한 지워주셨습니다. 파수꾼이란 보통 보초병, 수위, 또 불침번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의 안전, 사람의 생명, 사람의 재산을 지키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밭과 포도원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는데 이런 파수꾼은 보통 추수를 하는 동안만 배치가 됩니다. 그들은 더위를 막으려고 초막을 세우고 또한 도둑이 침입하는 것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망대를 높이 세우기도 합니다. 성읍의 파수꾼은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밤낮으로 성 주위를 감시하고 세밀히 살피므로 적군이나 도둑의 침략이나 기습 여부를 먼저 알므로 적들로부터 성벽을 보호하고 성민을 보호하고 성읍의 안전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읍이 포위 공격을 받을 때에는 파수꾼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강대국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은 너무나 어두운 상태였고 회복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암흑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파수꾼이란 메시지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원래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깝고 밝은 아침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새벽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죠. 가장 어두울 때 무엇을 직감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제 곧 새벽이 오겠구나라고 소망하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역설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나 역사를 뒤돌아보면 가장 암울하고 어두울 때 밝고 희망찬 해방을 맞이했으며 가장 힘든 오르막을 막 오르고 나면 시원한 내리막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은 다분히 역설적인 일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시대도 어두워지고 타락하여 뒤죽박죽이 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총체적인 어두움이 깊게 드리워져 소망이 무너진 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큰일 났다, 한심하다, 소망이 없다며 절망의 아우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에스겔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의 밝은 빛을 던져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17절에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시는 파수꾼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파수꾼은 하나님이 파수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지키고 보호하고 파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핏값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니라.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도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로서 절대 파수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 맡겨서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실행하지 않거나 그대로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파수꾼이 되셔서 우리들의 생명과 영혼을 파멸해서 파멸에 던져 넣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구원해 내시기도 하시고 보존하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성읍의 운명, 한 나라의 운명, 한 사람의 운명은 파수꾼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는 이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파수꾼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파수꾼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진짜 파수꾼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집을 파수하여 세워주시고 성읍을 파수하여 지켜주셔야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보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읍을 파수하여 주지 않으시고 집을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피눈물 나는 인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헛되고 그것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겼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 5절 끝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리고 성은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안전하고 견고한 성임을 자랑했습니다. 여리고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그래서 이 관문을 통과해서 여리고 성을 통과해서 들어간다는 소문을 여리고 성민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경계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사람이 없어서 출입한 자가 없는 게 아니라 특별 경계령이 내려졌다는 뜻입니다. 특별 경계령이 내려졌고 파수꾼들은 특별 경계 근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읍 문을 아주 굳게 닫아버리고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켜주지 않고 힘없는 여리고성 파수꾼들이 눈에 불을 켜고 파수하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성이므로 사람이 아무리 철통같이 지키고 파수를 해도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돌 하나 돌 위에 첨 놓이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성읍의 파수가 허사다. 고 유영수 여사는 철통같은 갱비망과 파수꾼의 갱비를 뚫고 잠입한 문세강에 의해서 저격을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가장 측근에 있었던 정보부장의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통령 부부를 갱비하고 파수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사격 술이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사람이 완전 무장한 파수병, 즉 경호원들이 손도 쓸 사이 없이 순식간에 보는 앞에서 저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나간 우리 역사의 아픈 상처들이긴 하지만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안전하게 갱비하며 지키며 파수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습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의 습성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전하신 지킴이, 파수꾼이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지키심, 파수의 능력을 가소평가하고 그 대신 상대자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역할을 절대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능력이 유한하고 상대적이고 모자라는 사람은 대단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파수의 능력을 소홀히 여기는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문제. 생각. 사람을 더 의존한다나 하나님보다도.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완벽한 파수꾼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지키셨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더라. 가히 오늘 우리 세대는 짐승들이 들끓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짐승 수준, 맹수 같아요. 맹수 무서워. 길 가기도 무서워. 중고등학생도 무서워서 곁에 못 가겠어요. 고등학교 2, 3학년 덩치가 떡대 같은 놈들 몇 명이 모여있는 곳에 지나가면 겁이나 소름이 끼쳐지겠죠. 날 건드릴까봐. 거의 맹수 수련. 이런 맹수들이 들끓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셨다. 호위하셨다. 보호하셨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하시는 완벽한 파수꾼이 되신다는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파수꾼, 완전한 파수꾼이, 완벽한 파수꾼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감찰할까? 우리를 호위하고 지키고 안전하게 복을 주시기 위함. 할렐루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신명기 32장 39절에도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완벽한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가 너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 유일하신 홀로 신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며 낫게 하시며 그의 손에 붙잡고 지키시는 우리의 완벽한 파수꾼이시다.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공격 루트를 잡고 비밀리에 침투하여 들어오면 그곳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 길목에서 딱 막았었습니다.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래서 탁탁 격퇴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비밀 루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람 나라가. 이건 모르겠지라고 갔는데 그곳에도 길목에 딱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팍팍 화살을 쏴서 죽입니다. 또 실패하고 갑니다. 다시 엄밀하게 군사 작전으로서 비밀 루트를 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스라엘 군대가 또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생각해 이거 어찌 된 일이냐. 도저히 이럴 리가 없다. 우리 중에 누가 간첩이 있다. 잡아 내가. 누구냐.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없으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때 신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께서 침실에서 이양이는까지 다 알고 그것을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고해서 왕이 우리가 가는 루트를 미리 알고 이스라엘 군대를 배치해서 이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라. 엘리사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밤중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전면 포위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 나라의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에 의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도단성이 완전히 애호사였습니다. 꼼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고스란히 죽었다. 그래서 너무나 위급하고 너무 급해서 자기 주인 자기를 섬기는 엘리사 선지자한테 빨리 뛰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지금 와서 빨리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을 보세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파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파수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키시고 파수하시는 장면을 보세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로 에워싸서 파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불말, 불병거가 이 지상에 존재합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를 파수하시는 하나님의 무기는 불말이고 불병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실수함이 없는 방어 혹은 공격으로 엘리사와 우리를 지키시고 파수하시는 전능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불말, 불병거.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지키심, 파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불말과 불병거죠. 우리를 불말과 불병거로 파수하시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완벽한 강력한 군사력으로 공격을 하고 포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힘은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아시죠? 멍하니 서 있는 펑 밀어버리면 떡 넘어질 뻔. 오히려 그것이 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엘리사를 보였던 그 군사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저것들끼리 막 죽이고 그랬습니다. 직장이 없어서 집안 경제가 무너지고 병에 걸려서 육체가 힘을 잃고 근심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 동료, 지인들보다 더 걱정하며 한숨 쉬며 잠 못 자고 있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왜 그러느냐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이 시간 겨자씨같이 신락같은 소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총체적인 삶의 바운다리를 책임지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감찰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파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담대하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실은 교인이라고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시편 1편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 즉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앞에서 혹은 뒤에서 이들이 얼마나 비판하며 저를 오해하며 저를 정죄하며 태클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맹수들이 들끓는 정글 오솔길을 지나온 것 같고 불타는 강 속에서 그 불을 헤집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모진 고난의 길을 어떻게 제가 지나왔을까 생각해보니 나의 하나님께서 비판받고 정죄받아 마땅한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문제 많고 어리석지만 그분이 나를 보호해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파수의 능력, 파수꾼이 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셨다. 하나님 나를 지키셨다. 건강을 지키시고 모든 가족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파수의 능력이란 내가 잘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셨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깨우쳐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악인과 의인을 깨우쳐 주시겠다. 18절로 2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1절까지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21절까지 손을 짚으시고 다 같이 호흡을 맞춰서 18절 21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이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구절의 핵심은 깨우침입니다. 하나님의 깨우침이십니다. 하나님의 깨우침.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한 의지로 악인을 깨우쳐서 악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악인이 악인을 악한 일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 좀 떠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비록 하나님에게 원수 역할을 하고 그런 악인일지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의인도,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도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인과 똑같이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죄를 범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전에 그의 공의, 이전에 그의 믿음의 행위, 이전에 그의 믿음은 하나님 기억 안 한다. 하나님 기억 안 한다. 이 말씀은 오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말씀을 버려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배반하고 상실한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악인과 의인들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깨우쳐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도 의인인 여러분들을 깨우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깨우치는 일을 하시느라. 하나님 자신이 깨우치는 파수꾼이다. 잠자는 자를 일깨우는 파수꾼이 되신다. 나팔을 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나큰 확성기로 알아듣도록, 귀머거리도 알아듣도록 크나큰 소리로 깨우치시는 분이시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베드로를 위시한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날 것을 예언하신 사건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끌려다닐 때 제자들은 다 뜨거웠습니다. 다 뜨거웠습니다. 전부 다른 제자들은 부인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다 부인하고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남아서, 그래도 혼자 남아서 끝까지 예수님의 신문 받는 사항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대제사장 뜰에 가서 앉았습니다. 밤에. 초저녁에 시작된 재판은 새벽녘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 예수님을 끌고 다니며 신문을 했는지. 세상에. 지금 우리는 고난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베드로 혼자 남아서 어떻게 되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수제자라고 장담했던 그가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계집아이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세 번 거듭 맹세를 하고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는 예수님을 저주한 것입니다. 세 번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 예수를 모르고 모른다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꼬꼬대! 새벽을 알리는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에 딸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란 말씀이 생각나서 그 길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은 닭의 울음소리를 동원해서라도 베드로를 깨우쳤습니다. 베드로는 의인입니다. 의인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하되 보통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말할 것도 없고 다 도망가버리고요. 이런 의인을 깨우친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지난 주간에 뭐하고 왔습니까? 그 잘못된 죄를 이 시간 주님은 깨우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동원해서 깨우치듯이 이 목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우친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무지를 깨달아 알도록 감동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무지에서 지혜로운 자로, 죄악된 사람에게서 의로운 자로 깨우치시고 돌이키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산이 많은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은 많은데 투자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경험이 많은 친구로부터 내가 너의 재산의 대리인이 되어 줄 테니까 나한테 맡기라. 내가 그러면 너의 재산을 더 많이 증식시켜주겠다. 그래서 믿는 친구니까 그래, 그래라고 내가 너한테 맡기겠다고. 그래서 부자는 친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느닷없이 부자의 집에 찾아와서 이 집은 법적으로 내 집이니 당장 지금 집을 비우라. 알고 보니 교묘한 방법으로 부자의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 이전 다 해버렸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재산과 재산권을 되찾기 위해 당연히 소송 걸겠죠. 부자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이 퍼져서 법정에는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나는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언변이 부족한 부자가 친구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는 너무나 억울한 신세가 되고 재산을 몽땅 빼앗기게 됐습니다. 재판장이 법적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지만 부자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것을 눈치채고 마지막으로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보혜사가 있습니까? 이때 부자는 자기 입장을 잘 알고 있는 자기 마을의 변호사를 지명하고 그 변호사가 부자 곁에 서서 부자가 너무나도 억울하게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야 됐다는 것을 변론을 했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 부자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친구지간입니다. 부자의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과정과 대리인에게 맡기는 과정에서 부자에게 내가 조언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부자인 저 친구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자의 제 친구가 이 부자를 이용해서 부자의 재산을 전부 빼돌린 것입니다. 라고 해서 변론을 다 했습니다. 법정 분위기는 반전이 됐습니다. 변론이 끝난 후 앞뒤 전후 정황을 파악하고 판단한 재판장은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부자에게 되돌려주고 저 친구를 공갈 사기 혐의로 구속하라 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자는 예수 믿음으로 영적인 부요한 자인 우리들을 의미하고 부자의 친구는 죄악을 도모하는 악한 마귀를 의미하고 변호사는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를 악에서 돌이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네가 파수꾼의 일을 내 대신 좀 맡아다오 라고 부탁합니다.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사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깨우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민족, 이 성읍, 우리의 가족의 죄악을 깨우치는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이 선지자인 동시에 파수꾼의 사명을 맡은 자였듯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성도인 동시에 집사인 동시에 권사인 동시에 장로인 동시에 목사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파수꾼의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우쳐야 할 파수꾼의 책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우쳐야 할 대상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악인에 대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의인에 대한 경우입니다. 두 부류에게 깨우치게 하는 경고의 내용이 다릅니다. 악인 즉 불신자에게 어떻게 경고해야 됩니까? 죄짓는 악한 행위를 이제 계속하지 마! 그만해! 어서 빨리 죄악에서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멸망받습니다. 라고 깨우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인 우리들이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불신앙 또는 죄악을 계속하면 그는 죽을 것이고 회개하고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악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우주천지에서 가장 악한 행위입니다. 이런 악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무서움을 경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기존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데 믿는 교인 중에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신자와 똑같이 악을 행할 때는 각의 이미 행한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 기억 안 한다. 하나님 모른다는 혹 여러분 중에 각의 내가 믿음이 좋았다. 그것을 지금까지 울겨 먹고 곰탕을 울겨 먹듯이 이제는 뼈다귀만 새파랗게 남아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울고 먹고 있는 것은 하나님 기억 안 한다. 기억 안 한다. 이제 그만 우리 먹으세요. 이제 맹물밖에 안 납니다. 우리 봐요. 과거에 믿은 사람들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믿은 사람.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이미 벌써 떠나버린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믿는 신자도 넘어지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을 막아주라. 믿는 신자가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막아라. 파수꾼의 책임은 기존 믿는 교인에게도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믿음을 벗어버리고 율법주의자가 된 자들을 은혜 안으로 끌어들이고 인도해라. 에스겔 33장 6절에 그러나 칼이 마음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하라고 이렇게 무장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데요. 이거 다 외면하면 내가 그의 피를 너에게서 찾으려는 것은 그 당사자는 어떻게 해서 뭐 믿음 생활을 하고 한다 하지만은 그 후손에게 피를 찾는다는 후손에게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 건 큰 죄입니다. 적군이 왔는데 눈 뜨고 나팔을 불지 않고 이건 바로 적과 함께 하는 자라는 거죠.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그 죄값, 악인의 피값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국가의 임박한 운명을 보았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나 무관심한 백성들에 다가오는 위험과 환난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사명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최고의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바로 이 사명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들, 선데이 크리스찬이든지 오늘 특성한 셀 성님이나 교사이든지 이 사명이 주어졌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몇십 년 전에 제가 직접 경험한 경험입니다. 강원도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강원도 국도 요즘은 좀 안 가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강원도 간 지가. 제법 이제 굴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좀 직선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때 이 굴도 없고 그냥 산세에 따라서 이렇게 와, 강원도 길 좋겠죠. 그죠? S자 코스. 그 운전 연습하려면 그쪽으로 가십시오. 확실하게 됩니다. 그 저 오는 차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완전 S자로 해서 들어가 버리면. 제가 가는데요. 마주오는 승용차 한 대가 대낮에 헤드라이트를 푸치푸치푸치푸치푸치 해요. 뭐 때문이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전방에 교통경찰이 속도 위반이나 교통 위반한 차량을 잡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요 신호래. 아니나 다를까 커브길을 싹 돌아가니까 300m 앞에 교통경찰이 오토바이 청사초롱 돌리면서 기다리고 있더라. 나중에 한 사실입니다만 운전자끼리 서로 그런 신호를 준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신호는 사고를 막아주고 안전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팔을 불고 외쳐야 할 신호는 전방에 경찰이 있다는 신호로 전조등을 깜빡거리는 정도의 신호가 경고가 아닙니다. 파수꾼인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의 신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전방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며 사인이며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고 의심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믿으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회개하니까 군인 체계의 구세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있는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위험한 중병에 걸려서 며칠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하늘나라인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불편하고 불안하고 괴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좋은 천국에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 믿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양심이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찬송하며 스스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지금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도 울고 기도하면서 바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얼마 후 그는 천국에 가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천국의 의와 희락과 평강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롭기 거지없었습니다. 혼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신의 지상생활이 영상처럼 자기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자기가 싸우고 속이고 죄짓고 저속하고 추한 모습이 쫙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괴로워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죽도록 충성하고 다시 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첫 번째 방문객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어서 천국에 왔다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의 소식이 듣고 싶어서 윌리엄 부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을 회개시키지 못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에게 내 아들에게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우리 아들이 요즘은 어떤지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스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스는 그 청년을 저건 버린 자식이야. 저에게는 전도의 소용이 없어라고 생각해서 그 청년에게 전도할 엄두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도망치고 싶고 죽을 수만 있다면 죽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두 번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도 윌리엄 부스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다가 천국에 온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다 믿었는데 그 중에 하나 안 믿는 것을 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그녀의 딸이 안 믿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교회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스에게 물었습니다. 내 딸에게 전도해 보셨습니까? 그 아이는 한 번만 누가 믿자고 권하면 금방 믿을 아이인데. 부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얼굴을 움켜쥐고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기가 천국입니까? 차라리 땅에 돌아가 살고 싶습니다.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때 세 번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천국에 온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가수였습니다. 회심하여 충성하다가 불려왔다는 것입니다. 부스에게 또 묻습니다. 그 어려운 교회 좀 도와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어려운 교회 돕지 못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교회를 알고 있었지만 돕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는 천국에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와 천군 천사들의 엄청난 광경이 자기 앞에 펼쳐졌습니다. 거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거기에 선지사도들과 순교자들이 모여 섰었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왕은 부스를 쳐다봤습니다. 주님의 눈과 그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재차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라. 저 많은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고 네 싸움을 마친 후 이리로 올라오느라. 그리하면 나의 승리자들 사이에 네 자리를 주겠고 너는 내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그 길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종이 되어 죽도록 전도하다가 구세군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파수꾼으로서의 유념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깨우치는 일을 게을리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깨우치지 못한 영혼의 피값을 대신할 두 번의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둡고 암울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의 위로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자유스럽고 안전하게 살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어둡고 암울하고 마치 포로된 백성들 같이 힘을 잃은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맞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경고가 필요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완벽한 파수하여 주시는 파수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악인과 기존 믿는 자를 의미하는 의인의 죄를 깨우치게 해서 의롭고 복된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으로서 유념할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깨우치는 일을 게을리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과 우리에게는 깨우치지 못한 영혼의 피값을 대신할 두 번의 기회는 오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왜냐하면 파수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깨우치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이 은혜를 생각하고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라.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대신에 맡겨주신 파수꾼의 사명, 전도인의 사명, 일깨우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다 군 무리에